남에서 북으로 하늘에서 땅으로 생명을 전합니다.
사랑과 믿음으로 세우는 생명의 강.
교회 공동체의 미래를 책임질
새 세대를 세웁니다.
신앙 앞에 진실하고
세상 앞에 담대할 믿음의 세대,
신앙의 전수가 필요한
모든 이들을 위해 문을 엽니다.
새 세대 세움학교. 샬롬, 안녕하세요. 북조선 신자 여러분, 새세대 세움학교 에스라 목사입니다. 오늘도 함께 말씀을 공부하고 배우는 시간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하기를 소망합니다. 새세대 세움학교는 새세대에게 성경을 배워주는 성경교사들을 양성하는 성경학교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 방송을 듣는 모든 신자들이 성경교사가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배워주고 또 무엇을 배워주면 좋을지 함께 알아가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성경교사로 함께할 두 분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김보명입니다.
안녕하세요. 현진영입니다.
샌들 한 주 동안 하나님 안에서 평안하셨지요? 지난 한 주 하나님과 성경 말씀을 새 세대가 믿음의 세대로 하나님과 하나님의 행하신 일들을 믿고 말씀에 순종하며 잘 살아갈 수 있도록 배워주며 사셨나요?
네, 저는 저번 주 공부를 하면서 또한 그 말씀을 따르면서 새 세대에게도 또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 은혜를 나누기 위해서 작은 일에도 순종하면서 한 주를 보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진양쌤은 어떻게 지내셨나요?
네, 저는 지난주에 성경 공부를 하면서 사사기 말씀을 다시 읽었는데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세대를 넘어 반복해서 은혜를 베푸신 분이라는 점을 깊이 묵상하게 되었고, 그 은혜 앞에서 더욱 바르게 서야겠다는 도전을 받으며 지냈습니다.
네, 나눠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함께 지난주 외운 말씀을 암송해 볼까요? 시작!
그 세대 사람도 다 그 열조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사사기 2장 10절 말씀. 아멘.
오늘은 사사기 3장 말씀을 중심으로 반복하여 악을 행하는 이스라엘과 반복하여 구원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주제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외울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함으로 여호와께서 모압 왕 에글론을 강성케 하사 그들을 대적하게 하심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한 구원자를 세우셨으니 사사기 3장 12절과 15절 말씀. 아멘.
네, 감사합니다. 오늘 외울 말씀을 기억함으로 저와 쌤들 그리고 북조선의 모든 신자들이 사람은 반복하여 악을 행하지만 하나님은 반복하여 우리를 구원하신다는 사실에 감사하며 하나님의 은혜에 합당한 삶을 살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자, 보명쌤이 사사기 3장 1절과 2절을, 진양쌤이 3장 3절과 4절을 읽어주세요.
여호와께서 가나안 전쟁을 알지 못한 이스라엘을 시험하려 하시며 이스라엘 자손의 세대 중에 아직 전쟁을 알지 못하는 자에게 그것을 가르쳐 알게 하려 하사 남겨두신 열국은
블레셋 다섯 방백과 가나안 모든 사람과 시돈 사람과 바알 헤르몬산에서부터 하마 노구까지 레바논산에 거하는 히위 사람이라. 남겨두신 이 열국으로 이스라엘을 시험하사 여호와께서 모세로 그들의 열조에게 명하신 명령들을 청조하나 알고자 하셨더라.
네, 여기서 가나안 전쟁을 알지 못한 이스라엘이란 어떤 사람들을 말씀하는 것일까요?
사사기 2장에서 언급된 다른 세대를 말씀하는 것 아닐까요?
네, 맞습니다. 그들은 가나안 정복 전쟁을 직접적으로 경험하지 못한 세대를 뜻합니다. 자, 진양쌤이 사사기 2장 10절을 읽어주실까요?
그 세대 사람도 다 그 열조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네, 그렇다면 하나님이 열국을 남겨두신 이유는 무엇일까요?
가나안 전쟁을 알지 못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정복 전쟁에 대해서 배워서 알게 하기 위함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명하신 명령들을 이후 세대에게 순종하는지 시험하시기 위함이기도 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자, 보명쌤이 사사기 2장 21절을, 진양쌤이 2장 22절을 읽어주실까요?
나도 여호수아가 죽을 때 남겨둔 열국을 다시는 그들의 앞에서 하나도 쫓아내지 아니하리니.
이는 이스라엘이 그 열조의 지킨 것 같이 나 여호와의 도를 지켜 행하나 아니하나 그들로 시험하려 함이라 하시니라.
하나님은 가나안 전쟁을 알지 못한 이스라엘, 곧 여호와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행하신 일에 대해 알지 못하는 세대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지 시험하시기 위해 열국을 남겨두십니다. 자, 보명쌤이 사사기 3장 5절을, 진양쌤이 3장 6절을 읽어주세요.
이스라엘 자손은 마침내 가나안 사람과 햇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히위 사람과 여부스 사람 사이에 거하여
그들의 딸들을 취하여 아내를 삼으며 자기 딸들을 그들의 아들에게 주며 또 그들의 신들을 섬겼더라.
이스라엘 자손들은 가나안 사람들 사이에 거하며 어떻게 행하나요?
가나안 사람들의 딸들을 취하여 아내로 삼고 자기 딸들을 그들에게 아내에게 주며 또 가나안 사람들의 우상들을 섬겼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자, 진양쌤이 시편 106편 34절을, 보명쌤이 106편 35절과 36절을 읽어주실까요?
저희가 여호와의 명을 쫓지 아니하여 이족들을 멸하지 아니하고
열방과 섞여서 그 행위를 배우며 그 우상들을 섬김으로 그것이 저희에게 올무가 되었도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쫓지 아니하고 우상들을 섬김으로 그것이 그들에게 올무가 되는 가장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원인은 무엇일까요?
가나안 사람들과 결혼하고 그들과 섞여 살면서 그들의 잘못된 종교와 가치관과 풍습을 받아들이는 잘못을 저지른 것입니다.
네, 맞습니다. 자, 보명쌤이 신명기 7장 3절을, 진양쌤이 7장 4절을 읽어주실까요?
또 그들과 혼인하지 말지니 내 딸을 그 아들에게 주지 말 것이요 그 딸로 내 며느리로 삼지 말 것은
그가 내 아들을 유혹하여 그로 여호와를 떠나고 다른 신들을 섬기게 함으로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진노하사 갑자기 너희를 멸하실 것임이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여기고 세상과 타협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사람들과 통혼하는 정도로 끝나지 않고 점차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잃어버렸습니다. 하나님과 가나안 족속들의 우상들을 겸하여 섬기고 시간이 지나서는 여호와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바알들과 아사라들만을 섬깁니다. 저와 샌데 그리고 북전선의 모든 신자들도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세상과 타협하다가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세상과 우상들을 따르는 어리석은 일을 벌이지 않도록 조심해야 할 것입니다.
아멘.
자, 보명쌤이 사사기 3장 7절을, 진양쌤이 3장 8절을 읽어주세요.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 목전에 악을 행하여 자기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바알들과 아세라들을 섬긴지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그들을 메소보다미아 왕 구산 리사다임의 손에 파셨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이 구산 리사다임을 8년을 섬겼더니.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여기고 가나안 사람들과 결혼하여 함께 거하며 산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와 목전에 악을 행하여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바알과 아사라 신을 섬깁니다. 그러자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나요?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진노하셨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메소보다미아 왕 구산 리사다임의 손에 발려서 이방 민족들을 섬기게 하십니다.
네, 그렇습니다. 자, 진양쌤이 사사기 3장 9절을 읽어주세요.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한 구원자를 세워 구원하게 하시니 그는 곧 갈렙의 아우 그나스의 아들 온니엘이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방 왕에게 넘겨져 괴롭힘과 고통을 당하자 어떻게 하나요?
이스라엘 자손들이 여호와께 살려달라고 부르짖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자, 분명쌤이 사사기 3장 10절을 읽어주세요.
여호와의 신이 그에게 임하셨으므로 그가 이스라엘 사사가 되어 나가서 싸울 때 여호와께서 메소보다미아 왕 구산 리사다임을 그 손에 붙이심에 언니엘의 손이 구산 리사다임을 이기니라.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려달라고 부르짖자 어떻게 행하시나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자손들을 위하여 구원자 언니엘을 이스라엘 사사로 세우시고 여호와의 신이 임한 언니엘의 손에게 메소보다미아 왕 구산 리사다임을 붙이시고 싸움에서 승리하게 하심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십니다.
네, 맞습니다. 자, 진양쌤이 사사기 3장 11절을 읽어주세요.
그 땅이 태평한 지 40년에 그나스의 아들 온니엘이 죽었더라.
온니엘이 사사로 있는 동안 이스라엘 땅은 어떻게 지내게 됐나요?
40년 동안 태평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첫 사사 온니엘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은 앞으로 등장할 모든 사사와 이스라엘의 모습, 그리고 하나님의 구원 역사의 표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봄양쌤이 사사기 3장 12절을, 진양쌤이 3장 13절과 14절을 읽어주세요.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함으로 여호와께서 모아 왕 에글론을 강성케 하사 그들을 대적하게 하심에
에글론이 암몬과 아말렉 자손들을 모아가지고 와서 이스라엘을 쳐서 종려나무 성읍을 점령한지라.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모압 왕 에글론을 18년을 섬기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삶 가운데 안식이 찾아오자 또 어떻게 행하나요?
이스라엘 자손들은 또다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그분의 백성들이 습관적으로 악을 행하고 반복적으로 죄를 더하자 또 어떻게 행하시나요?
모압 왕 에글론을 강성케 하셔서 이스라엘의 종려나무 성읍을 점령하게 하시고 이스라엘 자손들이 모압 왕 에글론을 18년 동안 섬기게 하십니다.
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정복 전쟁의 승리의 상징이라고 할 수 있는 종려나무 성읍, 곧 여리고 성을 빼앗기게 됩니다. 자, 봄양쌤이 사사기 3장 15절을, 진양쌤이 3장 16절과 17절을 읽어주세요.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한 구원자를 세우셨으니 그는 곧 베냐민 사람의 게라의 아들 왼손잡이 에훗이라. 이스라엘 자손이 그를 의탁하여 모압왕 에글론에게 공물을 바칠 때
에훗이 장이 한 규빗 되는 좌우에 날선 칼을 만들어 우편다리 옷 속에 차고 공물을 모압왕 에글론에게 바쳤는데 에글론은 심히 비둔한 자이었더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고통 가운데 또 하나님께 살려달라고 부르짖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나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하여 왼손잡이 에옷을 구원자로 세우십니다.
네, 맞습니다. 하나님은 반복적으로 악을 행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반복적으로 은혜를 베푸셔서 사사를 세우시고 그들을 또 한 번 구원하십니다.
목사님, 에옷에 대해 말할 때 특별히 왼손잡이라고 표현하는 이유가 뭐 있을까요?
네, 그것은 이후에 벌어지는 사건과 말씀을 보며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에옷을 통해 모압 왕 에글론에게 곡물을 바칠 때 사사 에옷은 어떻게 모압 왕에게 나아가나요?
좌우의 날이 선 칼을 오른쪽 다리 옷속에 차고 모압 왕 에글론에게 나아갑니다.
네, 그렇습니다. 왼손잡이 사사 에옷은 곡물을 가지고 팔뚝만한 단칼을 우편 다리 속옷에 숨기고 심히 비둔한 모압 왕 에글론에게 나아갑니다. 자, 보명쌤이 사사기 3장 18절을, 진양쌤이 3장 19절을 읽어주세요.
에훗이 곡물 바치기를 마친 후에 곡물을 메고 온 자들을 보내고
자기는 길갈 근처 돌 뜨는 곳에서부터 돌아와서 가로되 왕이여 내가 은밀한 일을 왕에게 고하려 하나이다. 왕이 명하여 종용케 하라하매 모셔선 자들이 다 물러간지라.
에훗은 모압 왕을 죽이기 위해 모압 왕에게 나아가 은밀한 일을 고할 일이 있다고 말합니다. 그러자 비둔하고 어리석은 에글론은 자신의 신하들을 모두 물러가게 합니다. 보명쌤이 사사기 3장 20절을, 진양쌤이 3장 21절과 22절을 읽어주세요.
에옷이 왕의 앞으로 나아가니 왕은 서늘한 다락방에 홀로 앉아있는 중이라. 에옷이 가로되 내가 하나님의 명을 받들어 왕에게 고할 일이 있나이다 하매 왕이 그 좌석에서 일어나니
에훗이 왼손으로 우편 다리에서 칼을 빼어 왕의 몸을 찌르매 칼자루도 나를 따라 들어가서 그 끝이 등뒤까지 나갔고 그가 칼을 그 몸에서 빼어내지 아니하였으므로 기름이 칼날에 엉기었더라.
왼손잡이 에훗은 왼손으로 오른편 다리에서 칼을 빼어 방에 홀로 앉아있는 비둔한 모압 왕을 찔러 죽입니다. 몸에 기름이 칼날에 엉기었다는 걸 보면 모압 왕 에글론이 얼마나 비둔했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에훗이 왼손잡이라서 왼손으로 칼을 빼어 모압 왕을 단숨에 죽일 수 있었다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에훗이 왼손잡이라는 것을 말한 것이군요.
네, 그렇습니다. 또한 예나 지금이나 왼손잡이보다는 오른손잡이가 많기에 에훗이 왼손잡이라는 것을 모르는 비둔하고 어리석은 모압 왕은 에훗의 오른다리 옷 속에 단칼이 있을 것이라 상상하지 못하고 보통 오른손잡이는 왼쪽 다리에 칼을 차니 왼쪽 다리만 살펴보며 칼이 없는 것을 보고 경계를 풀었을 것입니다. 자, 진양쌤이 사사기 3장 23절과 24절을, 보명쌤이 3장 25절을 읽어주세요.
에훗이 현관에 나와서 다락문들을 닫아 잠그니라. 에훗이 나간 후에 왕의 신하들이 와서 다락문이 잠겼음을 보고 가로되 왕이 필연 다락방에서 발을 가리우신다 하고
그들이 오래 기다려도 왕이 다락문을 열지 아니하는지라. 열쇠를 취하여 열고 본즉 자기 주가 이미 죽어 땅에 엎드려졌더라.
에훗은 모압 왕을 죽이기 위해 치밀하게 계획하고 준비하여 실행합니다. 결국에 하나님이 세우신 사사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해 발판을 만들어냅니다.
목사님, 모압 왕이 다락방에서 발을 가리운다는 것이 무슨 뜻인가요?
네, 그것은 용변을 본다는 뜻입니다. 자, 보명쌤이 사사기 3장 26절과 27절을, 제가 3장 28절을, 진양쌤이 3장 29절과 30절을 읽겠습니다.
그들을 기다리는 동안에 에옷이 피하여 돌 뜨는 곳을 지나 스이라로 도망하니라. 그가 이르러서는 에브라임 산지에서 나팔을 불매 이스라엘 자손이 산지에서 그들을 따라 내려오니 에옷이 앞서가며
무리에게 이르되 나를 따르라. 여호와께서 너희 대적 모압 사람을 너희의 손에 붙이셨느니라 하매 무리가 에옷을 따라 내려가서 모압 맞은편 요단강 나루를 잡아 지켜 한 사람도 건너지 못하게 하였고
그때 모압 사람이 1만 명가량 죽였으니 다 역사여 용사라 한 사람도 피하지 못하였더라. 그날의 모압 사람이 이스라엘의 수하에 항복하며 그 땅이 80년 동안 태평하였더라.
사사 에웃은 에브라임 산지에 대기시켜 놓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아가 나팔을 불며 뭐라고 말씀하나요?
에웃이 앞서가며 하나님이 대적 모압 사람들을 이스라엘의 손에 붙이셨느니 자신과 함께 모압을 치자고 말씀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사사 에웃과 이스라엘 백성들은 힘을 합하여 왕이 죽은 모압 족속을 무찌릅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계획과 준비 없이 무작정 성령님의 인도를 기다리는 사람이 아닙니다. 성령의 사람은 치밀하게 계획하고 준비하여 일을 추진하는 사람입니다. 자, 진양쌤이 사도행전 16장 6절을, 보명쌤이 16장 7절과 8절을 읽어주실까요?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쓰되 예수의 영이 허락지 아니하는지라 무사해를 지나 드로아로 내려갔는데
또한 우리는 성령의 사람이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언제든지 우리가 계획하고 준비한 일들을 유연하게 바꿀 수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꼭 알아야 합니다.
아멘.
자, 진양쌤이 사사기 3장 31절을 읽어주세요.
에웃의 후에 아낫의 아들 삼갈이 사사로 있어 소 모는 막대기로 블레셋 사람 600명을 죽였고 그도 이스라엘을 구원하였더라.
에웃 이후 하나님은 삼갈을 사사로 세워 소를 모는 막대기로 블레셋 사람들로부터 이스라엘을 구원하게 하십니다. 삼갈이 칼이나 창이 아닌 소를 모는 막대기로 블레셋 사람들과 싸운 것을 볼 때 삼갈은 무엇을 하는 사람이었을까요?
훈련된 군사라기보다는 농부가 아닐까 싶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여기서 삼갈이 소를 모는 막대기로 블레셋 사람 600명을 죽인 것을 말씀함은 그것이 삼갈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 행한 것임을 말씀하기 위함일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평화와 안식이 주어지면 어떻게 행하나요?
여호와의 목전에서 악을 행하여 이방 민족들에게 압제를 받게 되고 그 괴로움으로 인해 하나님께 살려달라고 부르짖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때마다 하나님은 어떻게 하실까요?
하나님은 사사를 세워 그들을 구원하십니다.
네, 맞습니다. 오늘 말씀은 사사기의 특징적 구조인 타협, 죄악, 우상숭배, 심판, 부르짖음과 구원, 안식의 틀을 요약해서 보여줍니다. 이것은 사사기의 역사일 뿐만 아니라 모든 시대, 모든 인간에 반복되는 역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세상의 모든 역사는 죄악의 반복과 하나님이 베푸신 구원의 반복임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아멘.
자, 오늘 외울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함으로 여호와께서 모압 왕 에글론을 강성케 하사 그들을 대적하게 하심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한 구원자를 세우셨으니
사사기 3장 12절과 15절 말씀. 아멘.
네,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배우며 느낀 점이 있다면 무엇이 있을까요?
네, 저는 오늘 말씀을 배우면서 인간의 연약함이 반복되지만 하나님의 구원 역시 반복, 변함없이 반복되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제가 넘어질 때마다 다시 일으키는 하나님의 은혜가 또 얼마나 크고 또한 영적으로 느슨해질 때가 있는데 그때마다 세상과 타협하는 위험 또한 얼마나 큰지를 다시 한번 알게 되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는 하나님의 은혜에 합당하게 살며 작은 순종부터 실천해야겠다고 다짐했고 또한 세대에게도 이를 통해 은혜와 믿음을 전달하면서 그런 자녀답게 살고 싶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진양쌤은요?
네, 저는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이 자신의 안전보다 양들의 생명을 먼저 생각하셨다는 점이 마음에 남았습니다. 저는 힘들면 피하고 싶을 때가 많은데 예수님은 죽음이 있는 자리까지 걸어가셨다는 게 큰 도전이 됩니다. 그래서 저도 앞으로 제 편안함만 붙잡기보다 주님이 사랑하시는 영혼들을 위해 믿음으로 선택하는 삶을 살고 싶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내용 중에 가장 핵심은 사람은 반복하여 죄악을 행하지만 하나님은 반복하여 우리를 구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에 합당하게 살아야 할 것입니다. 성경 교사로 부르심을 받은 우리 북조선 성도 여러분, 디모데후서 4장 2절은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에 우레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나 북조선 상황에서는 함부로 복음을 전수하거나 배워줄 수 없을 것입니다. 너무 조급해하지 마시고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피곤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르매 거두리라는 갈라디아서 6장 9절의 말씀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모든 견고한 진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인 십자가의 도를 따라 묵묵히 걸으며 하나님이 주시는 기회가 생길 때 새 세대에게 이 복음의 말씀을 전해주시기 바랍니다.
아멘.
한 주 동안 오늘 배운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발의 등이요 빛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안에서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북조선의 모든 신자들이 반복되는 우리의 죄악과 하나님이 베푸시는 구원의 역사를 알고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 죄의 사슬을 끊어버리고 하나님의 은혜에 합당하게 살아가기를 기도합니다. 샬롬.
샬롬.
때로는 우리 앞에 큰 어려움이 있습니다.
고통과 한숨으로 눈을 뜨는 아침마다
삶의 소망이 끊어진 것 같은 절망의 시간마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어두운 순간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믿음으로 감사를 고백합니다. 범사에 감사. 북조선 신자 여러분,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김아론 목사입니다. 어느덧 2025년 마지막 주간이 되었습니다. 올 한 해를 뒤돌아보면 즐거운 일도 있었고 슬펐던 일도 있었음을 알게 됩니다. 참 많은 일들이 있었는데 감사한 것은 그런 여러 가지 사건, 사고 가운데 우리가 믿음을 지켰다라는 겁니다. 생각해보면 믿음을 떠날 만한 일들도 있었고 시험에 들거나 유혹에 넘어갈 만한 일들도 많았을 텐데 그럼에도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여전히 가질 수 있는 것이 참 감사할 따름입니다. 2025년에 믿음을 끝까지 지키신 북조선 성도님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내년에는 이 믿음이 더욱 굳건해지고 성숙해지시길 기도드립니다. 오늘은 빌립보서의 말씀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의 시간이 성도님들의 신앙에 유익이 되고 위로가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도 두 분이 함께하고 있습니다. 인사 나눌까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최세연입니다.
안녕하세요. 마리아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그럼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볼 말씀은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11절까지입니다. 말씀을 보겠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음에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의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한 인간이 이 땅에 태어나 존재하게 되는 사건을 두고 우리는 출생이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탄생에 대해서는 출생이라는 단어를 쓰지 않고 하나님께서 이 땅으로 내려와 인간으로 존재하게 되셨다라는 의미에서 한자어로 내릴 강자를 써서 강생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또는 하나님께서 특별히 인간의 몸으로 오셨다라는 의미로 이를 성자를 써서 성육신이란 말로 예수님의 탄생을 말하기도 하는데요.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이 이런 예수 그리스도의 강생, 성육신의 배경에 어떤 내용이 담겨 있는지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에 대해서는 네 편의 복음서인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에 가장 자세하게 기록이 되어 있지 않나요? 복음서는 십자가를 핵심으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행하신 사역을 사람의 입장에서 기록한 객관적인 말씀이잖아요.
맞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사람의 입장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장에서 사람이 볼 수 없는 하늘에서 어떤 일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고 십자가를 지셨는지를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이러한 본문의 말씀을 오늘 살펴볼 건데 먼저 참고 삼아서 알아두면 좋을 내용은 오늘 본문 말씀이 운율을 가지고 있어서 초대교회에서 찬송으로 불려졌다라는 겁니다.
초기 그리스도인들이 이 부분의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 찬가라는 별명을 붙여서 노래를 불렀다고 알고 있습니다.
초기 그리스도인들이 어떤 음에 맞춰서 이 말씀을 노래로 불렀는지 궁금한데 지금까지 전해지지 않아서 참 아쉽네요.
네, 노래 가사로 붙여질 정도로 아름다운 이 말씀을 깊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말씀은 빌립보서 2장 5절을 서론으로 삼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개의 주제를 노래합니다. 어떤 주제인지 설명해 주실까요?
네. 예수 그리스도의 낮아지심에 대해 말씀하는데요. 그 행동의 주체가 예수 그리스도라고 알려줍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높아지심에 대해서도 말씀하고 있는데요. 이 행동의 주체는 하나님이라고 알려줍니다.
낮아지신 분은 예수님이시고 높이신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것이 오늘 말씀의 괄괄적인 내용이 되겠네요.
그렇습니다. 빌립보서 2장 1절부터 이어서 설명을 해보면 이렇습니다. 바울은 2장에서 먼저 빌립보 성도들에게 중요한 두 가지의 내용을 권면했습니다. 성도라면 너희가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하면서 첫 번째로 한 마음과 한 뜻으로 나보다 남을 귀하게 여기는 태도를 지녀야 한다라고 권면을 합니다. 그리고 왜 그래야 하는지 이유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서다라고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또한 이것을 위해 협력을 해야 된다라고 하면서 두 번째 권면을 말씀을 했습니다.
성도는 내부적으로 한 마음이 되기 위해 나보다 다른 사람을 귀하게 여겨야 한다는 것이군요. 외부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서 어떤 형태로든지 협력해야 한다고 배워주고 있고요.
맞습니다. 바울은 이 두 가지를 권면한 다음에 두 가지 권면에 대한 실제 모범으로 예수님의 모습을 제시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은 자신보다 다른 사람을 귀하게 여기는 태도를 가지고 사셨고 하나님의 뜻인 구원을 이루기 위한 일에 자신의 목숨까지도 버리셨기 때문에 그런 예수님을 구세주로만 믿는 게 아니라 우리 삶의 모범으로 삼고 배워가고 따라가야 된다라는 가르침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맞아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라고 말하는 것에서 알 수 있어요.
네. 여기서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라는 것은 어떤 하나의 생각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이러한 예수님의 마음을 다른 성경 번역을 보면 태도라는 단어로 번역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태도를 품으라는 것으로 오늘 말씀을 이해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의 생각이나 관점이 아니라 예수님이 일생 동안 가지고 사셨던 예수님의 태도를 본받아야 하는 거네요. 삶의 방향성과 하나님과 세상과 사람에 대하여 예수님이 가지고 있었던 삶의 태도를 우리가 본받아야 하는 것이고요.
맞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아담 이후로 태어나는 모든 사람들은 이런 예수님의 태도를 본받기에 적합하지 않다라는 겁니다. 인간은 태어나면서부터 죄성을 품고 태어나기 때문입니다. 원죄를 가지고 태어나고 살아가는 겁니다. 이것을 다른 표현으로 말하면 옛사람의 태도 또는 아담의 태도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런 아담의 태도가 본성 가운데 있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나는 대로 마음이 가는 대로 살아가면 거의 대부분은 죄악된 삶을 원하게 되는 겁니다.
이기적인 삶을 살아가게 되고 교만하게 되고 또 쾌락을 추구하게 되고 나태하게 되는 것이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삶의 결과가 되죠. 그런데 그러다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경우도 있잖아요.
네. 그런데 이때도 우리 안에 있는 성향과 태도는 여전히 아담의 태도와 같습니다. 신부는 하나님의 자녀로 번했지만 예수님을 믿었어도 이기적인 태도와 쾌락 지향적인 마음 자체가 완전히 사라지지는 않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부터 그리스도인의 거룩한 괴로움이 나타납니다. 사도 바울도 로마서 7장 23절과 24절에서 이러한 거룩한 괴로움을 고백했습니다.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 아래로 나를 사로잡아 오는 것을 보는도다. 오호라, 나는 권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아멘.
예수님을 믿고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지만 내 안에 여전히 죄악된 태도가 있다는 사실 때문에 괴롭게 되잖아요. 그 죄를 떨쳐버릴 수 없고 넘어설 수 없다는 사실 때문에 깊이 갈등하게 되는 것이고요.
그렇습니다. 믿음을 가진 사람이라면 이런 갈등이 하나님 앞에 갈 때까지 계속되는 겁니다. 정말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해서 사람이 한꺼번에 확 변하지는 않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갑자기 모든 면에서 생각과 태도가 그리스도적으로 단번에 바뀌어지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지금 빌립보 교회의 성도들에게 편지를 쓰고 있는 겁니다. 만약 이들이 예수님을 믿고 한 번의 변화가 됐다면 예수님의 마음을 품으라, 예수님의 태도를 가져라 라고 말할 이유가 없을 겁니다.
그렇죠. 예수님을 믿는 순간 믿는 자의 마음 가운데 저절로 예수님의 마음이 완성되는 거라면 굳이 이것을 명령할 이유가 없겠죠. 그렇지 않게 바울이 권면하고 명령을 하는 것이고요.
그렇습니다. 바울은 이미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고 예수님을 전도하고 있는 신자들에게 더욱더 예수님의 마음과 태도를 품어야 된다라는 그런 가르침을 지금 주고 있는 겁니다. 이런 내용으로 알 수 있는 것이 있는데 이것입니다. 그것은 예수님의 마음이라는 것이 자연적으로 생겨나는 마음이 아니라는 겁니다. 죄성은 자연스럽지만 영성은 부자연스럽다라는 것입니다. 노력하지 않아도 죄성은 내 안에 자리 잡고 커져가게 되지만 영성은 의도적으로 생각하고 노력해야만 가질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10년, 30년, 50년을 예수님을 믿어도 예수님의 태도를 가지기 위해 노력하지 않으면 신앙의 성장과 성숙은 이루어지지 않잖아요. 수십 년을 믿어도 노력함이 없으면 언제든지 죄성으로 돌아가게 되는 거고요.
맞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으로서 일생 동안 힘쓰고 노력해야 될 일은 예수님의 태도를 갖는 것임을 기억해야 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의 태도를 갖기 위해 노력하는 것을 힘들고 어려운 일이라고 생각할 것이 아니라 즐겁고 감사한 일로 여겨야겠네요. 운동을 좋아하는 사람이 시간을 들여 땀을 흘려가면서 그 운동을 잘하기 위해 노력하듯이 또는 어떤 취미 활동을 즐기는 사람이 그 활동을 하기 위해 비용을 지불하며 노력하듯이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의 태도를 즐거워할 줄 알아야 기쁨으로 신앙생활을 할 테니까요.
맞습니다. 그리고 그런 마음으로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실제로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영적인 기쁨을 맛보게 되잖아요. 믿음이 성장하는 기쁨은 그 길을 가기 위해 애쓰는 자에게 주어지는 기쁨이니까요.
네, 그렇기에 우리는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갖추기 위해 노력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기쁨을 누릴 수 있어야 합니다. 이런 내용을 기억하시는 모두가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이어서 본문에서 말하는 예수님의 마음, 태도가 무엇인지를 바울은 빌립보서 2장 6절에서부터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예수님이 누구신지부터 말씀을 주고 있는데 예수님을 근본 하나님의 본체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사람들의 입장에서 예수라는 존재가를 알게 된 것은 2000년 전에 예수님이 베들레헴에서 태어나고 나사렛에서 살아갈 때부터입니다. 이때 인간의 눈에 예수님이 처음 나타난 겁니다. 그래서 인간적인 시각으론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처음 존재하게 된 분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사람들의 입장이자 세상 역사의 입장입니다.
그러나 성경의 입장은 그렇지 않잖아요. 예수님이 한 명의 유대인으로 이 땅에 존재하게 된 것은 2000년 전이지만 사실 그분은 본래 하나님의 본체시잖아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고 성경이 선언하고 있으니까요.
그렇습니다. 오늘날 신학적인 배경을 어느 정도 가진 우리들에겐 이 사실이 크게 충격을 주거나 하진 않습니다. 그런데 이 당시의 성도들에게는 놀라운 선언으로 들렸을 내용입니다.
지금도 예수님의 역사성을 거부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실제로 존재했기 때문에 흔적이 남아있고 기록이 남아있기 때문에 예수님의 존재 자체를 부인하는 사람은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가졌던 본래의 모습이 무엇인지는 사람들이 알 수가 없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나 영적인 깨달음이 아니고서는 예수님의 실체를 제대로 알지 못할 테니까요.
맞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원래 하나님이셨다라는 사실을 성경은 곳곳에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과 2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아멘.
예수님이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는데 말씀이라는 형태였다고 언급하면서 예수님이 곧 하나님이라고 알려주고 있는 말씀이네요.
맞습니다. 골로새서 1장 15절과 17절까지도 같은 내용이 있습니다.
그는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형상이요 모든 창조물보다 먼저 나신 자니 만물이 그에게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보좌들이나 주관자들이나 정사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아멘.
예수님이 창조주라는 말씀이네요. 하나님이 눈에 보이고 손에 잡히는 모습으로 나타나셨는데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란 것이고요.
맞습니다. 이 사실은 교회가 시간이 흐르면서 예수님을 신화화한 것이 아니라 교회가 시작될 그때로부터 교회가 믿었고 고백했고 찬송했던 내용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이런 예수님의 실체에 대해서 분명한 믿음을 지니고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믿음의 증거로서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기도한 것이 응답될 줄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드리는 기도는 단지 기도의 마지막에 붙이는 종결 문구가 아닙니다. 그것은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믿는 신앙 고백이며 그분의 신성과 권위를 인정하는 행위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드린 기도를 의심하지 말고 어떤 형태로든지 응답이 있을 것임을 믿어야 하는 거군요. 이런 태도가 예수님의 실체를 알고 있는 신자가 가져야 할 합당한 모습이니까요.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본체라는 이 진리를 기억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드리는 기도에 놀라운 능력이 있다라는 걸 믿어야 하는 겁니다. 이 믿음을 더욱 분명히 하시는 북조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계속해서 말씀을 보면 이런 예수님께서 모든 권세와 권위와 능력을 포기하시고 자기를 스스로 비우시고 낮추셔서 인간으로 오셨다라고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맞아요.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거는 어떤 예시나 비교로도 설명이 불가능한 엄청난 권리 포기를 하신 겁니다. 게다가 더 놀라운 것은 예수님은 인간으로서 그냥 사신 정도가 아니라 죽기까지 복종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인간으로 오신 것이 끝이 아니었잖아요. 죽음을 당하셨는데 이 죽음도 극악무도한 죄인들이 처형당하는 십자가의 죽음을 받아들이신 거죠. 예수님은 자신의 피값으로 세상의 구원을 이루시기 위해서 십자가의 죽음을 겸손히 받아들이며 모든 고통을 감수하셨던 거잖아요.
맞습니다. 여기서 이 주제와 연결해서 반드시 언급해야 될 성경의 내용이 한 가지 있습니다. 바로 창세기에 나오는 아담과 하와의 선악과 사건입니다. 오늘 빌립보서 말씀에서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신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아담은 예수님과 반대로 하나님과 동등됨을 가지려고 했던 겁니다. 창세기 3장 5절을 보겠습니다.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아멘.
하나님과 같이 된다라는 말씀을 하는데 이런 창세기 3장 5절의 말씀에 반대되는 표현이 오늘 본문 6절에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않으신다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아담과는 완전히 다른 길을 걸으셨던 거네요. 아담은 위로 향하는 방향성이라면 예수님은 아래로 향하는 방향성을 가지신 거니까요.
그렇습니다. 아담은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고 싶었고 자신이 그 권리를 가질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 결과로 하나님께서는 모든 생명의 자원을 공급해 주셨던 에덴 동산에서 그들을 내쫓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영원토록 살 수 있는 꿈을 꾸었던 존재가 죽음을 맞이할 수밖에 없는 존재로 전락해버린 것이고 모든 피조세계에 대한 통치권을 마귀에게 빼앗겨버리고 만 것입니다. 결국 인간의 몰락인 겁니다.
인간을 이렇게 타락시킨 존재인 사탄도 마찬가지의 결과를 얻었잖아요. 사탄은 신이 아니라 타락한 천사였고 천사도 하나님의 피조물인데 그 피조물이 창조주 하나님의 자리를 넘보기 시작했다가 심판을 받았으니까요.
맞습니다. 그 내용이 이사야 14장에 나옵니다. 이사야 14장 12절에서 15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내 열국을 엎은 자여 어찌 그리 땅에 찍혔는고.
내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뭇별 위에 나의 보좌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지표의 산 위에 좌정하리라.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 지극히 높은 자와 비길이라 하도다.
그러나 이제 내가 음부 곧 구덩이의 맨 밑에 빠치우리로다.
아멘.
이게 타락한 천사인 사탄이 품었던 마음과 결과의 모습입니다. 지극히 높으신 예수님의 자리에 내가 앉으리라. 이 말씀은 오늘 본문 6절의 반대로 하나님과 동등됨으로 취할 것으로 여긴 태도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결국 그래서 수호울 그동이 맨 밑에 떨어짐을 당하게 된 것입니다. 원래 창조되었던 그 영광스러운 자리를 잃고 영원한 구덩이에 던져진 존재가 되어버린 겁니다.
그렇게 우리는 하나님과 동등됨으로 여기지 않으시고 스스로를 낮추신 예수님의 겸손한 태도를 마음에 새겨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야 교만에 빠지지 않고 하나님 안에서 감사와 기쁨으로 신앙생활을 할 테니까요.
아멘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동등됨을 가지고자 할 때 그럴 때 나타나는 특징이 있는데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다스리시듯이 자신도 상대를 지배하고 통제하려는 모습이 나타나게 되고 하나님께서 모든 영광과 찬양을 받았듯이 자기 자신이 영광과 찬양을 받고 싶어하는 그러한 특징을 가지게 되는 겁니다.
누군가를 섬기기를 싫어하고 사람들에게 칭찬만 받고 싶고 그것을 당연히 여기면서 감사함이 없는 것이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때 나타나는 특징인 거네요.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나에게 이런 모습이 나타나지 않는지 철저하게 점검을 해야 합니다. 죽기까지 순종하신 예수님을 기억하면서 그러한 삶의 방향성 자체를 거절할 수 있어야 하는 겁니다.
그렇기 위해선 예수님에 대한 묵상을 자주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예수님도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않고 낮아지셨는데 내가 뭐라고 높아지려고 하나 이런 생각을 늘 품으며 살아가는 거죠.
네, 좋은 자세입니다. 죽기까지 순종하신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우리도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겸손하게 섬기기에 힘쓰는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오늘은 예수님의 낮아지심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어 봤는데 두 분은 어떤 점을 느끼셨을까요?
저는 오늘 그 아담의 방향과 예수님의 방향이라는 그 부분에서 좀 마음이 좀 확 이렇게 좀 끌렸던 것 같습니다. 우리의 삶의 방향이 어디를 향하고 있는가가 참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간다는 걸 우리는 머릿속은 알고 있지만 내가 이 방향대로 가고 있나? 이런 생각들을 많이 안 하고 사는 것 같아요. 이제 새해를 이렇게 뭔가 맞이하고 있는 현 시점에서 2025년은 내가 예수님과 함께 그 예수님이 바라보시는 그 방향대로 좀 삶을 계획하고 싶다. 이런 바람이 좀 생기는 시간이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마리아 자매님은 어떤 점을 느끼셨나요?
네, 저는 겸손과 함께 저의 믿음이 부족하다는 걸 다시 한번 알게 되었고요. 그래서 오랫동안 해오던 고민이 있는데 제자 훈련을 다음에 받아야겠다는 결심을 하게 되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나눈 내용들을 마음에 담으시길 바라며 이 시간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가 기쁘고 행복할 때 기쁨과 행복을 허락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어야 합니다. 힘들고 괴로운 순간에도 우리는 하나님으로 인해 감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어떠한 순간에든지 모든 상황 속에서 범사에 감사를 고백하는 믿음의 신자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밤에도 예수님 안에서 평안하세요. 오, 하, 영.
오직
하나님께
영광!
영원하도록 주의 거처 되겠네. Yeah.